책부터 논문 기사까지 우리가 읽어야 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심층 분석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이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곳입니다. 아마도 집에서 가장 바쁜 공간일 텐데요.
그렇죠. 주방이죠.
맞아요. 주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상생활 속의 AI 요리편입니다. 사실 요즘 AI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뭐 어디에나 있죠, 요즘은.
그런데 그 똑똑한 인공지능이 내 밥상에까지 간섭을 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약간 낯설기도 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당장 회사에서 쓰는 엑셀을 편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논문 요약해주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이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요. 그 차가운 코딩 덩어리들이 사실 가장 따뜻해야 할 우리 집 식탁 가운데까지 떡하니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명확해집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과연 AI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기술적 편의성 속에서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그 엄마의 손맛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듣다 보시면 오늘 저녁 당장 주방에서 써먹고 싶은 유용한 통찰들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제 야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먹다 남은 양배추 반통이랑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계란 그리고 두부 반모 이렇게 딱 세 가지 재료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 같았으면 일단 스마트폰부터 켰겠죠. 배달 앱 뒤적이면서 아 오늘 뭐 먹지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치킨 시키죠.
맞아요. 결국 치킨입니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냉장고에 이것 둠인데 뭐해 먹어? 하고 묻거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세 번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챗GPT 같은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나 양배추랑 계란이랑 두부 있는데 이걸로 1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야식 하나만 추천해 줄래? 하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처럼 주방으로 들어온 AI의 활약상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첫 번째 역할인 AI 레시피 생성기입니다. 남은 재료 몇 가지만 던져주면 그럴듯한 요리로 뚝딱 변신시켜주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식단과 영양관리입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칼로리는 얼마인지, 심지어 알레르기 성분까지 추적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기 자체의 진화, 맞죠?
네, 스마트 키친입니다. AI가 탑재된 냉장고나 오븐 같은 똑똑한 전자제품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식재료 유통기한을 관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와, 버리는 음식까지 줄여준다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AI가 단순히 오늘 뭐 먹을까라는 질문에 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재료 관리부터 요리, 영양, 그리고 쓰레기 처리까지 요리의 전 과정을 통째로 관리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아예 주방의 총괄 매니저가 되어가고 있네요. 저는 특히 그 생태계 이야기 중에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기들의 발전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삼성 스마트 냉장고 말씀이시죠?
맞아요. 2024년 CES에서 공개된 비스포크 스마트 냉장고 스펙을 보니까요.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거대한 컴퓨터던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이 바로 AI 비전 인사이드라는 기능입니다.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네, 카메라가
사용자가 식재료를 넣고 뺄 때마다 무려 37가지 종류의 신선식품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37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당근을 넣으면 오, 주인님이 당근을 넣으셨네 하고 냉장고가 스스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똑똑한 녀석이 주인님, 당근 넣으신 지 벌써 2주일 지났어요. 상하기 전에 빨리 늦어야 해요. 하면서 유통기한 알림까지 줍니다.
와, 냉장고 구석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썩어가는 채소들을 보면서 죄책감 느끼던 날들이요. 이젠 안녕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인식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냉장고 안의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제안하고요. 만약 그 레시피를 선택하면
오븐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거요?
네. 커넥티드 오븐 기능을 통해서 삼성 오븐으로 최적의 조리 온도와 시간 설정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븐이 스스로 세팅을 끝내는 거죠.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 그럼 앞으로는 여기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도 충분히 SF 영화 같은데?
그럼요. 자료를 보면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서 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그레이드죠?
구글 제미나이 같은 초거대 AI가 냉장고 시스템에 통합되면서요. 식재료 인식이나 레시피 생성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냉장고 문에 무려 32인치짜리 터치스크린이 달려서
32인치요? 네, 어떤 건가요?
솔직히 이 냉장고 가격이 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4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이 모든 자동화된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400만 원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무료 AI 앱 열고 양배추, 계란 이렇게 타자를 치시겠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국 비용 대비 편의성의 딜레마죠. 400만 원짜리 최첨단 기기가 주는 그 매끄러운 경험이 무료 앱에 몇 글자 타이핑하는 약간의 수고로움을 뛰어넘을 만큼 내 일상에 큰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맞아요. 기술의 발전이 항상 내 쥐갑 사정에 가장 효율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각자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0만 원이냐? 내 손가락의 수고로움이냐? 고민해볼 만한 문제죠. 자, 기기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맛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AI 레시피와 엄마의 손맛, 과연 어느 쪽이 더 맛있을까요?
참 어려운 주제네요.
일단 자료에 나온 데이터만 놓고 보면 AI의 능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가진 딱 그 재료만으로 맞춤형 레시피를 순식간에 뽑아내는 건 기본이고요.
네, 엄청 빠르죠.
만약 제가 비건이거나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해야 한다, 또는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도 순식간에 완벽하게 필터링해서 적용해줍니다.
맞습니다. 대체 식재료도 바로바로 알려주고요.
네, 요리하다 우유 떨어지면 찬장에 있는 두유 넣으세요 하고 바로 제안하잖아요. 심지어 다국적 퓨전 요리 아이디어까지 끝없이 쏟아냅니다. 정보 처리 능력 면에서는 진짜 인간 셰프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 같아요.
네, 그 강력한 데이터 처리와 결합 능력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영양 성분을 개선하고 화려한 퓨전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해도 요리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입에 넣었을 때 느끼는 맛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은 맛있어야죠.
이 부분에서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테이스티라는 유명 요리 채널에서 진행한 블라인드 테스트인데요.
아, 저도 그 자료 봤어요. GPT-3를 활용해서 만든 요리랑.
네, 맞아요. 진짜 인간 셰프가 만든 요리를 두고 사람들이 맛을 평가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이 실험이 2022년,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는 지금의 챗GPT가 붐을 일으키기 전 모델인 GPT-3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 당시 기술력의 한계도 어느 정도 있었겠네요.
네,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AI가 만든 요리를 먹고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먹을만은 하다. 예, 에더블. 나 이렇게 평가했죠.
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먹고 배탈이 나진 않는, 화학적으로 성립은 하는, 먹을만한 음식이긴 했지만 맛의 깊이나 문화적인 뉘앙스는 전혀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 셰프에게 완패하고 말았죠.
굴욕이네요. 똑똑한 인공지능의 굴욕.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을 만드는 것과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맞아요. 레시피라는 게 단순히 소금 몇 그램, 간장 몇 스푼, 이런 화학적 배합의 결과물만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레시피 안에는 요리를 해주는 사람의 애정, 음식을 나눴던 기억,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직관적인 경험이 녹아있죠.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 매운맛을 살짝만 더 낼까? 하는 그런 미묘한 인간적인 요소들은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문화적 뉘앙스와 정서적 교감이 빠져있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정확히 지적하듯 AI는 훌륭한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맛을 완성하는 마무리 터치는 결국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출발점과 마무리 터치. 참 와닿네요. 여기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재미있는 실습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고향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식재료 세 가지를 골라보세요.
오,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그 재료들로 전통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 전통 레시피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과연 AI가 특정 국가의 음식과 요리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짜깁기 한 건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진짜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주방을 넘어 우리 건강까지 책임지는 영역으로 가볼까요? 바로 AI 식단 코치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평소에 식단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환호하실 텐데요. 초개인화된 실시간 맞춤 식단 기능, 이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칼로리 계산 앱에 일일이 검색해서 등록해야 했잖아요. 너무 귀찮아서 며칠 하다가 포기하기 일쑤였죠.
맞아요. 닭가슴살 100g 검색하고 귀찮았죠. 근데 이제는 그냥 오늘 점심에 치즈버거 세트 먹었어 라고 말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AI가 알아서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수치를 즉시 분석해주고요.
게다가 목표 기반 식단 생성은 더 놀랍습니다. 하루에 1800칼로리, 단백질 100g, 저탄수화물로 7일치 식단표 짜줘. 이렇게 입력하면 전체 주간 식단표가 순식간에 튀어나오죠.
거기다 다중제한 상황 처리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비건이고 거기에 유당불내증에 견과류 알레르기까지 있다고 쳐보죠.
인간 영양사가 그걸 다 맞추려면 진짜 머리 아플 텐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AI는 이 복잡한 제약 조건들을 단번에 결합해서 식단을 짜줍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와의 동기화도 핵심입니다.
아,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요?
네, 삼성 S나 눔 같은 앱이랑 연동해서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또 조정해주는 거죠.
이걸 비용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진짜 혁명적이에요. 인간 영양사와 1회 상담하는데 보통 50에서 $80가 들잖아요. 그런데 이 AI 식단표 초안은 단 몇 초 만에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죠.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고죠?
매우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에 명시된 주의점입니다. 첫째로 AI가 제공하는 영양 데이터는 오직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아, 추정치다.
네, 호스트님 아까 치즈버거 드셨다고 가정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치즈버거의 조리 방법이나 브랜드 감자튀김의 1인분 양에 따라서 실제 섭취 칼로리는 언제든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저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치를 줄 뿐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치즈버거마다 다 다를 텐데.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절대적으로 반드시 실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네, AI는 건강관리를 돕는 보조자일 뿐 결코 의료 전문가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AI 식단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항상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검증하셔야 합니다. 맹신은 절대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똑똑한 비서가 생겼다고 해서 주치의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심증 분석의 핵심을 다 살펴봤네요.
네, 식재료 관리부터 스마트 가전 레시피 생성, 영양 관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AI가 주방에 가져온 그 눈부신 혁신, 그리고 인간의 손맛 부재나 의료적 한계 같은 명확한 한계점들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니까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당장 냉장고를 열고 AI에게 남은 재료 세 가지를 입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재밌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만약 먼 미래에 AI가 셰프의 미묘한 맛의 깊이나 할머니의 레시피에 담긴 문화적 뉘앙스마저 완벽하게 데이터화하고 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뉘앙스까지 복제한다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대를 거쳐 레시피를 전수하는 따뜻한 전통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AI가 절대 잊히지 않는 궁극의 디지털 가족 요리책이 되어서 우리의 유산을 영원히 지켜주게 될까요?
세상에, 궁극의 디지털 가족 요리책이라니 진짜 소름 돋으면서도 반은 생각이 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요리하는 주방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시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죠.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